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죠.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더 유리한 것을 보면은 그때 감사가 나오죠. 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또 다른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때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은 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감사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감사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고귀한 감사는 절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감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건강하고 질병에 걸려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아픔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디딤돌로 바꾸셔서 나중에는 선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것은 다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힘들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도와주고 싶어 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또 아픈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분명 작은 것을 손에 들고 감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차고 넘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무리 수만 명이 베스다 들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지만은 거기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무리들도 다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그 정도로 고팠던 것이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생선 두 마리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죠. 수만 명 앞에서 이 오병이어는 정말로 작은 겁니다. 아마도 제가 그걸 받았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50명, 100명씩 다 앉히시고는 그 가운데 서셔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수만 명의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러시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때에 수만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죠. 하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엄청난 무리 앞에서 아주 조그만 먹을 것만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이와 같이 작은 것, 정말로 작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정말로 작은 것이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앞다투어서 당신에게 질세라 정말로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안다면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오랜 기간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면서 세 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고 천국으로 가셨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오실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이 땅 위에 있는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저함이 없이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 종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종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이 세 번째 종도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나에게도 주인이 다섯 달란트나 아니면은 더 많이 주실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죠. 내가 너희 각각의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한 것입니다. 다른 종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주었고 두 달란트를 주었는데 차라리 나한테도 두 달란트를 주시지 왜 한 달란트만 주셨냐 그거죠. 그러면서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든지 적든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기분이 나빠서 주인이 받은 그 달란트 쳐다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싶어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중에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이 하잘 것 없게 여겼던 그 한 달란트의 향방은 바로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종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이 종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열한 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하찮게 여겼던 한 달란트, 우리가 생각해도 좀 작아 보이는 한 달란트,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별것 아니다, 작은 액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이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비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종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일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떠났던 주인이 마지막에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작은 것인가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인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이 노력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니까 그의 한 평생이었습니다. 그의 한 평생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는데 그것이 작은 것입니까? 아니 내 평생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투자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은 것이라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에 비해서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는 영광을 보면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이만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총 열 달란트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은 바로 한 고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는 바로 한 고을. 우리나라 말로 고을이라고 그랬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성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 유럽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성. 큰 성도 있고 작은 성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러셨으니까 그 성은 엄청난 성입니다.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는 열 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라. 열 개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도 먹고 나도 살면서 우리 가족을 먹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충성하며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열 고을, 열 성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억억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밥그릇 긁는 소리를 들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늘씬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쇼다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느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하다 보면은 비교를 하다가 보면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까? 나는 왜? 나는 왜? 이 말씀 자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비교하다가 쳐다보기도 싫어서 땅에 묻어놓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 불평만 하다가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감사합니다 하고 동일하게 바로 가서 또 그와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를 주셔서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셔서 이와 같은 우리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일을 한 결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고 엄청난 상급이었다,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나 비교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불평하며 있던 그 종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면서 더 이상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감사하는 자세는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좌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저 영원한 세계에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즉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이 모습을 가지게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은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부강교회의 장로님으로 봉사하시는 이상영 장로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 그분에 관해서 써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신문사 사장도 하시고 북한의 구제활동도 하던 장로님이시죠. 1999년 5월 교회당 건축을 6년 만에 이제 걸쳐서 마무리하던 그때였습니다. 폐암에 걸린 것이 발견이 되었죠. 병원에 가서 8시간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늑막과 그리고 가슴까지 전이가 되어서 생명을 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장로님도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었죠. 어느 날 새벽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허리를 숙이시면서 장로님에게 손을 내밀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장로님은 자신이 죄악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장로님 무려 2시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없는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전의 생활이 더 좋았습니다.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왜 이것도 부족하고 그럽니까? 이러한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고 있지 않습니다. 무수히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속였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 시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며칠 뒤에 병원에 갔는데 몸의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오죠.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왕의 어명과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 외에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저 굴에다가 던져 넣을 것이다. 왕의 도장을 찍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뻔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앉아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와 같은 감사 기도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가 막힌 복이 임했습니다. 넘치는 복이 임했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그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왕이 던져 넣었죠. 그리고는 왕이 온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이 엄청난 일을 이뤄낸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조서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감사를 찾아서 하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불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감사할 때에 그곳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사실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감사를 찾아서 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원망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인 이범 집사가 10월 9일이죠. 두 주 전 금요일 날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먼저 자기들보다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그 둘째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열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러죠.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열 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동원 목사님도 열 가지 감사 제목을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기쁨을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범 집사의 직업이 미국에서 변호사였는데 게임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이동원 목사님이 열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하나 더 남겼는데요.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은 엄마와 함께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고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우리가 염려거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 염려거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말고 그 염려거리에 대해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냈습니까? 성령 충만했지만 그의 삶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습관이 되어 있던 다니엘도 결정적으로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 알면서도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 원망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 문제, 자녀들이 왜 그렇게 아빠 엄마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잘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남편 문제, 내 생각에는 남편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뭐 이번에도 우리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미국에 출국을 하면서 요트를 사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이 뉴스로 인해서 애를 좀 강경화 장관이 먹었는데요. 질의를 받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대요. 남편도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대로 가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내들의 입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업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속에 불평 원망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찾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것을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